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이 많은 참으로 복된 장입니다. 기독교를 알기 원하는 이에게 성경을 전부 읽을 틈이 없다면 신약을 읽으라고 하고 신약을 전부 읽을 시간이 없으면 로마서를 읽으라 하고 로마서를 전부 읽을 틈도 없다면 8장을 읽으라고 한다는 그런 유명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만큼 오해되고 논란이 되는 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하자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장의 그 의미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주장 중에는 이 로마서 8장을 5장부터 시작하여 6장, 7장, 8장에 이르는 성화의 한 단계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2절 같은 부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구절을 7장 24절에 있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와 비교하여 7장의 수준과 8장의 수준을 신자의 성화에 어떤 구별된 단계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늘 주장해 왔듯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성화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전체 시각은 구원 자체에 몰려 있고 그 구원이 갖는 특성과 성격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로마서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만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구원관을 제대로 이해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뚜렷한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데 초점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가 하는데 있지 않고 내가 얻은 구원의 성격이 어떻게 안전한 것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과 어떤 느낌과 어떤 확신 속에 있는가를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적 시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는 구원의 성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 시각을 가질 때 성경적인 시각을 따라가 보면 1차적으로 구원 문제를 행복과 기쁨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축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죄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로마서가 처음부터 구원을 논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는 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섰는데 어떤 부인 두 분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교 신자였는데 둘이 친구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보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 절에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절에 가자는 소리 안 하는데 왜 니들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절에 가는 사람들은 못 살겠구냐. 이게 이제 주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항변을 당한 신자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믿는 부처는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다. 그러자 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껄뱅이고 우리가 믿는 부처는 최소한 왕자다. 그러자 또 신자가 또 변명을 했죠. 왕자 아니라 왕자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살다 죽고 마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다. 그러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또 항변을 했죠. 네가 봤냐?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때 저들이 알고 모르고 틀리고 맞고 하는 시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시각의 차이는 얼마나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느냐, 형통하게 됐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차적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금상첨화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살아도 평범하게는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얻는 것,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날의 집회들은 복입니다. 복. 복받기 위한 것, 병고치기 위한 것, 뭔가 나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집회들이 성격이 결정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무슨 사실이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영광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소위 시중에서 논하는 삼박자 구원 같은 식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3장 19절 똑같은 표현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면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고 복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부 복입니다. 복일변도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과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선택한 사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이건 아마도 미국에 의한 영향이 제일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식의 구원 초청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일 뿐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손을 드시오, 일어나시오, 나오시오 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 초청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방법이지 성경이 그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American Spirit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남한테 자기를 맡기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결단, 결단의 시간, 결심.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함께 저들의 정신까지도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 믿는 문제를 논할 때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구원의 한 근거인 듯이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논할 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결과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5장에서부터 다뤄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구원의 이 중요한 성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식의 이 표현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본문은 약간 원문을 해석하는 데서 조그만 오차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가 아니고 살으심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야 맞습니다. 이걸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라고 하면 어떻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두 국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면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국면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국면입니다. 구원은 이 두 국면을 다 다루는데 앞에 했던 것을 칭의라고 하자면 뒤에 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자체의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 두 개가 하나의 과정과 단계로 나타납니다만은 처음부터 함께 주어진 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뭘 했냐면 내 죄값을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한 국면입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제 1차 국면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더 얻을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국면이 있는데 곧 어떻게 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우리를 진노에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꺼낸 것 같이 이제 그 꺼낸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 고쳤죠? 그의 사르심 안에서 영어로 하자면 by his life가 아니라 in his life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르심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라고 바꾸면 앞에 것도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체 국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내 죄값으로 죽이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꺼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려요. 그 생명 안에 넣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넣어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꺼내줬을 뿐만 아니라 불러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보장이 되는 안전장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는 어디서 오해가 있느냐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붙잡은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내 결심, 내 결단, 내 노력, 내 지식이라면 그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서 구원은 얻었지만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요. 달리는 기차 뒷공무니를 잡고 같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손을 놓으면 내 구원이 취소되고 무산되어 버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었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게 그런 법칙이 어떻게 통용될 수 있죠? 로마서 5장이 몽땅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었던가 하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곧 나의 죄였습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뭘로 알죠? 죄를 짓기 전에 어린 아이들도 죽는 것을 보아서 압니다. 죽음은 죄값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애들도 죽습니다. 그건 그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계속되는 논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은 신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되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입니다. 구속까지 거기 있는 걸 보십시오. 구원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내가 선택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이 얘기를 바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거듭거듭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3절 잘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와서 사망을 집행하는데 그 사망을 내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당했습니다. 내 대신. 죄는 어쨌든 나에게 사망을 집행한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사망을 한번 집행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망을 집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것은 모두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죄를 벗어났다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동시에 내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지 않느냐.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다 나한테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난 건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살아나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앞에 있는 얘기는 뭐예요? 6절, 7절은 6절, 7절, 8절 모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으므로 나도 산 것입니다.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건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가 죽었으면 나도 죽었고 그가 살았으면 나도 살았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죄를 인해서입니다마는 예수님께 사망을 집행했습니다. 죄는 사망을 한번 집행하고 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께 우리 사망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그의 요구를 받아갔고 우리의 자기가 가졌던 권리를 집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과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6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9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결코 정죄함이 없죠?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와서 무슨 요구나 무슨 권리를 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가 요구하고 그가 권리를 주장할 것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집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당하셔서 내가 당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났을 때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실패합니다. 아직도 미련을 떨고 아직도 유혹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라는 문제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라는 관계에서만 취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긴 해도 정죄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법적 관계에서 우리의 자녀를 다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리로 와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성격에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죄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건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것 같은 바로 이 오해인 겁니다. 이 오해가 있으면 무슨 문제로 돌아오느냐 하면 정죄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승리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게으르면 나는 구원을 다시 놓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되짚어볼 때마다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을 점검할 때마다 여러분이 부끄럽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다는 마음은 아무리 가져도 좋지만 정죄감으로는 여러분을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결과로 가질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로 가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전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 가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안전성은 모두 다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그분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성격상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겼으면 여러분은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신자다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된 것과 영원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신자답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옵소서.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생활을 걷게 하사 신자의 영광된 것과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영생에 속한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신자된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